안녕하세요. 주제넘는 데이트입니다. 에피소드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넘나드는 대화를 나누는 팟캐스트 주제넘는 데이트의 김연아입니다. 오늘은 현명한 소비를 주제로 소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게스트로 문성원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지금 에시드라는 프로젝트 사업바를 2년째 운영하고 있는 문성원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필름 2.0이라는 영화 주간지에서 기자로 1년, GQ라는 남성 월간지에서 에디터로 4년, 카카오라는 IT 회사에서 기획자로 10년 정도를 일을 했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셨을 때는 주로 어떤 것에 대해서 글을 쓰셨어요?
필름 2.0 있을 때는 당연히 영화에 대해서였고요. GQ에 있을 때는 영화하고 전자제품,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사회 관련 쪽을 주로 했었고 뭐 연예인 인터뷰까지 다 포함돼 있었죠.
저랑 성원 씨는 GQ를 다닐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에디터 분 때문에 처음 만났었죠.
네, 저는 성원 씨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성원 씨와 하는 대화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제가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저희를 소개시켜준 GQ 에디터였던 분이랑 관련된 얘기인데 대학을 졸업해서 서울로 왔을 때 10년 전쯤이었는데 홍대에 있는 어느 바에서 그분을 처음 만났고 그때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현아 씨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묻길래 현명한 소비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는 물건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사회적 이슈, 뭐 정치적인 의견 이렇게 다방면으로 현명한 소비를 하고 싶다는 얘기였는데 좀 허세스러운 답변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듣고 자기도 중학교 때부터 카세트를 사서 듣고 지금은 LP를 모으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현명한 소비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시인 이성복 선생님이 뚝배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다고 하면서
자주 인용하죠.
네, 맞아요. 뜨거운 것이 내게 우연히 왔을 때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뜨거운 뚝배기가 되라고 하셨다. 근데 그게 비슷한 말인 것 같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 대화가 저한테 인상 깊기도 했고 제가 워낙 소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얘기했던 현명한 소비가 뭔지 그리고 현명한 소비가 정보가 이렇게 넘쳐서 오히려 분별력이 흐려지는 사회에서 가능한 것일까 궁금한 것도 있었고 성원 씨랑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제 주변에서 성원 씨가 소비를 굉장히 똑똑하게 잘한다고 저 포함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성원 씨가 뭘 구매했다고 하면 그건 나름 이유가 다 있을 것 같고 성원 씨 추천이라면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성원 씨가 소비를 하는 방법과 소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져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아 씨한테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이게 꼭 돈에만 관련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게 된 게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 몇 가지를 나눴을 때 사람, 시간, 돈, 건강, 사회적 성취 뭐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분류인데 다섯 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져 있고 다 랭킹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사람이 1위일 거고 누군가는 뭐 건강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사회적 성취가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소비라는 단어가 붙어서 어울릴 수 있는 거는 시간하고 돈밖에 없더라고요. 소비, 현명한 소비 했을 때 결국 처음에 저도 돈을 어떻게 똑똑하게 잘 쓰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뭐 시간을 쓰는 것, 돈을 쓰는 것 이 두 가지가 결국 소비, 그럼 앞에 현명한이 붙었을 때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쓰느냐? 조금 더 이제 생각을 더 하다 보면은 결국 돈을 쓴다라는 거는 시간을 쓰는 것 혹은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다른 여러 가지에 비해서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부분이 있는 요소들이라 시간하고 돈이라는 건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야 현명한 소비라는 좀 큰 주제에 잘 도달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명한 소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 전에 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현명한 소비라는 게 요즘에 많이 들리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묘하게 잘 한눈에 안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럴 때 그냥 사전부터 찾아보거든요. 근데 현명하다라는 걸 찾아보면은 어질고 슬기로 사리에 밝다라고 일단 나와요. 그러면은 일단 마지막에 사리에 밝다 하는 거는 이제 가성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떤 걸 하는 게좀더 똑똑한 행위인가? 그런 쪽에 가까울 테고, 한 가지가 이제 어질고예요. 어질다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 뭔가 베푸는 거에 가까운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잖아요. 영미권에 이런 단어를 치환될 수 있는 걸 그냥 제가 사전에 찾아봤을 때는 wise로 나오는데,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는 현아 씨가.
맞아요. 이게 영어로는 wise consumer인데, 저도 미리 검색을 해봤을 때, 현명한 소비를 네이버 한글로 검색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결과가 나와요. 지식 백과에서도 현명한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wise consumer를 검색을 했을 때는 검색 결과가 많지 않아요. 영미권에서는 informed consumer, 그러니까 정보에 입각한 소비를 하는 것이 informed consumer들인데, 그 검색 결과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흥미롭다고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명한 소비라고 하면 결국 잘 쓰는 거, 사리에 밝게 잘 쓰는 거 플러스 너그럽고 착한 마음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표현이라서 그두 가지를 기준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었어요.
두 가지 중에 그첫 번째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똑똑한 소비라고 할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똑똑한 소비일까요?
단순하게 보면은 그 돈을 지불하는 것 대비 더 많은 이득을 볼수 있는 소비를 하는 게 1차적인 똑똑한 소비로 접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되는 거죠.
네네네네네네.
왜냐하면 그게 제일 계산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뭐뭐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다 합치면은 원가가 얼마인데 내가 이 원가보다 조금 더 지불하고 이걸 사면은 나한테 이게 얼마나 이득일까?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순전히 계산기로 할수 있는 방식의 접근이 일단 첫 번째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산 물건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그렇죠.
얼마나 잘 쓰고 자주 사용하는지, 이것도 그 계산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무리 원가보다 뭐 이렇게 잘 샀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쓰지 않으면 그건 똑똑한 소비가 아니었을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결국 이제 시간이 끼어들게 되는데, 결국 어떤 물건을 사는 거는 그 물건이랑 같이 시간을 보낸다라는 의미잖아요.
저는 특히 패션 아이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어떤 물건을 세일해서 좀더잘 샀다.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얼마나 쓰는지 매번 이 패션 아이템을 입고 나갔을 때 횟수. 그래서 그거를 코스트 퍼 웨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뭐 10만 원짜리 물건을 딱한 번만 입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 아이템의 코스트 퍼 웨어는 10만 원인 거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100번 입고 갔다 하면은 한 번에 1,000원인 거죠. 그런 식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아이템들을 잘 샀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아 씨 말씀하신 게 제가 소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꽤 인상적으로 봤던 소비 이론이긴 해요. 그게 사용가치론이라는 소비론인데, 어떤 물건의 가치는 소비자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이론이고, 예전에 이걸 인상적으로 봐서 이제 그걸 계산하면서 물건을 사봤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 그랬냐면은 결혼해서 물건을 좀 많이 사야 될 때였어요. 침대를 사야 돼요. 근데 침대는 뭐 최소한 10년은 쓴다고 생각을 하고 사잖아요. 그러면 보통 침대라는 게 가격대가 뭐 적게는 60만
천차만별이죠. 네.
원대부터 많게는 뭐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까지 가는데, 그냥 10년 정도 쓰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침대 가격대는 얼마인가라고 하면은, 10년 전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사이 정도가 품질에 대한 보증이 된 가격대였었어요. 그럼 300만 원짜리 침대를 당시에 산다라고 치면은 하루 8시간을 보통 평균적으로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1년이면 2912시, 10년을 쓰면 29,120시간을 일단 이걸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300만 원을 나누면은 8시간을 자면은 하루에 824원 쓰면서 여기서 잔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높아서 저 지금 놀랐어요.
어떤 물건은 생각보다 높고 어떤
네.
물건은 생각보다 낮은 게 이걸 계산해 보면은 그런 지점들이 좀 흥미로워요.
네네네. 그렇네요.
근데 이건 한 번씩 뭐 모든 걸 이렇게 계산하면서 사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좀 바보 같은 짓이긴 한데, 문득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걸 이렇게 계산해 보면 재밌어요. 이 물건을 단순히 300만 원짜리로 볼 거냐, 100만 원짜리로 볼 거냐, 이렇다기보다 매일 쓸 건지 아니면 어쩌다 한번 쓸 건지에 따라서 물건 가격은 전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이제 뭔가를 살 때 1차원적이지 않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 별로 없을 때는 더더욱 좀 인상적이었어요. 많이 대입을 해서 사용을 했던 이론입니다. 뭐 꼭 이런 얘기를 경제학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극작가도 하고 다양한 에세이도 쓰고 한 분이라 데리야마 슈지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는 또 일점 호화주의라는 사상, 이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어릴 때. 왜냐하면 어릴 때 적은 돈을 쓰면서 얼마나 큰 자극을 얻는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모두가 돈을 버는 범위가 평균적으로 비슷하니까 그 범위 안에서 뭔가를 고르면은 항상 평균적인 감각만 느끼고 그 평균의 하부로 살다가 죽기 때문에 하나라도 자기가 극단적인 경험을 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모든 돈을 다 쓰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생존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는 그런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상의 어떤 감각을 얻을 수 있는 재밌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당시에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돈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써볼까 때문에 나왔던 네,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일점 호화주의에 따라서 소비를 하셨던 것도 있어요?
네. 제주도에 살 때 결혼하기 이전에 어쨌든 극단적인 경험을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마늘을 찾는 주간이라고 하면 일단 제주도에 있는 뭐 친환경 마트부터 시작해서 이마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마트에 가서 제일 비싼 마늘부터 중가, 저가 이런 마늘까지 다 사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서울에 SSG 마트라는 게 처음 열어서 네네네.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역시 거기서도 마늘을 샀었어요. 왜냐하면 마늘 주간이었으니까.
네네네.
그때 마늘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뭐 꼭 비싼 마늘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맛있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키우기 힘들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제로 아직 생산량이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제일 비싼 마늘은 굉장히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인상적인 맛이었어요.
싼 마늘에 비해서 이게 몇 배가 비쌌고 그게 실제로 그 맛이 차이와도 비례했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시도를 했던 게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이에요. 싼 마늘은 뭐 대충 적당히 묶어서 1,000원에 파는 게 일단 제일 싸잖아요. 마트 같은 데서는. 근데 그때 제가 샀던 제일 비싼 마늘이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마늘 치고는 비싸지만 네. 3만원 정도로 최고급의 마늘을 네. 경험한다라고 치면은 저는 그 그렇게 비싼, 비싼 돈은 아니라고 네네네. 생각을 해요. 뭐 비슷하게 파생된 게 이제 그 다음에 미역 주간이 있었고 쌀 주간이 있었고 계란 주간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식재료의 좋은 점은 대부분 10만 아래예요. 제일 좋은 걸 구입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적어도 그런 걸 알 수 있죠. 뭐 식재료 간의 차이나 제일 흔히 맛있다고 하는 게 뭐 때문에 맛있다고 하는지 뭐 경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현명한 소비 중에 하나라고 진짜 생각을 해요. 많고 적음이라는 게 꼭 강렬한 경험을 하는데 큰 상관관계가 있다가 아닌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었죠. 뭐 제가 자주 입는 옷 중에 제일 기본 단위가 티셔츠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제일 잘 맞는 티셔츠를 찾아보자 라는 식으로 꽤 티셔츠를 산 적도 있어요. 그래도 옷 중에서는 티셔츠가 아무리 비싸도 낮은 가격대잖아요. 나한테 제일 잘 맞는 티셔츠는 뭐고 찾았을 때는 입다 보니까 왜 이게 잘 맞고 그러면 이제 그것만 계속 사도 되는 상태가 되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시간 플러스 경험 플러스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찾게 되는 그 과정이 결국은 소비의 전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제가 아까 그 마늘 얼마 주고 샀어 티셔츠를 뭐 몇 개를 샀어 이게 소비에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저도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 중에도 아 이건 진짜 낭비였다 정말 잘 못 샀다 이런 것들도 가끔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제 소비를 어떻게 보면은 크게는 과시적 소비와 비과시적 소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요즘은 인스타그램이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네. 비과시적인 소비도 지금은 과시적 소비가 얼마든지 될 수는 있다고는 네. 생각을 하는데 제가 1화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돈을 좀 많이 벌기 시작했을 때 명품 로고 있는 것들 뭐 가방이나
네.
아까 티셔츠 얘기하셨지만 네. 저는 뭐 60만 원, 70만 원도 쓴 적이 있어요.
네.
티셔츠에.
네.
근데 그 티셔츠를 과시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아 저거 좀 비싸게 주고 샀나 보다 알수 있기 때문에 샀던 것들을 저는 지금은 되게 후회하고 있거든요.
네. 60만 원짜리 티셔츠나 스웨트셔츠나 후드를 저도 산 적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로고가 있는 옷, 그러니까 크거나 뭐 문구가 있는 옷을 저는 못 입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돈을 받아야지 입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광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저렇게 무료로 광고를 해주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못 입어요. 그러니까 안 입는 게 아니라 입을 수가, 누가 선물을 해줘도 저는 입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똑같이 60만 원짜리 티셔츠나 뭐 후드라고 쳐요. 그럼 그건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비싸게 과소비를 하는 부류의 물건을 산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시도 안 돼. 그냥 네, 뭐 어떤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그게 둘 중에 뭐가 더 현명한 소비인가에 대해서는 전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의 그런 과시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조금은 좀 창피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네.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좋았겠죠.
젊을 때다 그런 시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기가 있는 게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그 나이 때, 어린 나이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근데 그게 진짜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무조건 과시를 하는 소비가 나쁜가? 만약에 이제 그런 물건들은 이제 그런 용도로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것대로 잘 쓰이고, 만약에 진짜 내가 그런 걸 하는 게 정말 즐겁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누가 도덕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나?
저도 그렇게
라는 생각은
생각하고,
들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과시적인 소비를 비판하고
대신 이제
이러는 건
그게 진짜
아니라,
즐거운
저한테, 네,
사람은
맞아요.
좀 싫겠죠, 굉장히. 네. 네, 그게 진짜 진심으로 즐겁다고 하면은 전 좋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거 이상으로 뭐 제가 뭐 저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뭐 저렇게 쓰는 거는 좀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수 있나? 목적에는 부합하게 쓰고 있는 거니까. 제가 안살 뿐이고 싫은 뿐이지. 근데 현아 씨는 어쨌든 그런 소비를 한 적이 있다가 그런 소비는 좀 현명하지 못한 소비라고 생각을 하시는.
스스로랑 안 맞았다는 거를 나중에는 알게 된것 같아요. 이것이 주는 즐거움이 굉장히 나한테는 되게 일시적인 것뿐이고,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조금 그런 마음이 부끄러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근데 그런 생기가 너무 없는 어릴 때도 좀 싱그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아,
않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젊음이라는 게 주는 징그러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소비를 해봐야지 또
네.
알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을 했었어요. 현명한 소비를 하는 사람과 현명한 소비자가 결국 동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뭐 물건을 살때그 체크리스트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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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해서 다 통과한 물건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현명한 소비자일까? 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기분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네.
돈이라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는 내내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돈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질러버리고 여러 가지 뭐 인터넷에서도 가격 비교 크게 안 해요. 왜냐면 저한테는 이 가격을 비교하고 뭐 이런 돈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돼버려서
네. 하고
저는,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아까 시간하고 돈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돈보다 시간이 많은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 시간보다 돈이 더 많은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는 현명한 소비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좀 아끼겠다고, 한 시간을 뭘더 돌아서 가고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시간당 뭐 예를 들어 소득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제가 예를 들어 젊을 때는 돈보다 시간이 많을 때죠. 그럴 때는 뭐 충분히 그런 걸 하면서 또 얻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뭐 사람의 본성이라고 치면 현대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그런 성향도 중요하긴 할 텐데 소득 수준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은 저도 어느 정도 월급을 받고 나서는 더 싼 걸 찾기 위해서 서치를 하는 시간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대신 이제 뭐 어떤 게 더 잘 만든 물건인가, 어떤 게 더 제대로 만든 물건인가, 아니면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혹은 이 만든 사람이 이걸 어떤 계기로 만들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가 쪽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썼던 것 같고 어릴 때는 더 싼 거를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썼죠. 그거는 시기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그리고 네. 그것도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돈이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네. 제일 싼 거를 찾는 것 자체가 즐겁거나 아니면 그거를 하는 게 네. 자기한테는 큰 스트레스가 아니고 네. 내가 여기 시간을 더 들여서 뭐 이 정도 아끼는 거 그게 누가 봤을 때는 엄청 현명한 일이 아닐지라도 네. 본인이 괜찮다면은
맞아요.
저는 그것도 현명한 네. 소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행위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게임처럼 맞아. 생각을 네네네. 하면서 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건 있어요. 너무 유명한 공산품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거는 저는 가능하면은 더 낮은 가격에 사고 싶다가 지금도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굉장히 유니크한 물건, 뭐 예를 들어 소량 생산되는 물건 그런 거는 가격을 비교하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는 않는. 뭐 그 품목에 따라서도 그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빈티지 쇼핑을 옛날부터 되게 자주 하기는 했었는데 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빈티지 쇼핑을 훨씬 많이 해요. 일반 네. 그 전에 비해서 빈티지가 더 싸지만은 않거든요.
훨씬 비싼 경우가 네. 많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티지를 산다는 것이 환경에도 좋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한데 그게 네. 좀 그 특별함, 그 네. 정말 구하 희소성이 있는 어떠한 물건을 네.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대량 생산되는 물건 플러스 예전에는 그게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것만으로 비싼 이유가 있겠지 혹은 이게 비싼 만큼 뭐 품질이 좋겠지 아니면은 좀 과시도 되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걸 갖고 싶어 하다가 이제 그거는 약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나머지 더 희소한 가치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시간 플러스 안목 두 가지 플러스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희소 가치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접근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누가 네. 저희 소비관을 실제로 최근에 물은 적이 있는데 네. 제가 뭐 소비관이라기보다는 저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은 사기 싫어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더 그게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정말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한 소비를 얘기를 한다면 저는 네. 그 시옷비읍 비용이라는 신조어가 있는 만큼 네.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네. 이것에 비용을 내야겠어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스트레스성 네. 소비 그런 것도 하세요?
요즘엔 안 하는데 회사 다닐 때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거를 주로?
뭔가를 사야지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안 쓸지 알면서 사는 게 많이 있었죠. 안 입을지 알면서 옷을 뭐 세네 개씩 산다거나 실제로 산 다음에 하나도 안 뜯어보고 몇 년 동안 방치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죠 실제로.
저는 근데 뭐 안 입을 줄 알고 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이거 조금 고민하고 있었던 물건 아 살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었던 물건 그냥 질르는 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뭔가 발판 삼아
그건 그래도 뭐 괜찮은 소비네.
네네네.
안 입을 줄 알면서 샀다라는 거는 그걸 사는 순간에는 네. 좀 혹해서 사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근데 마음 한구석에 네. 안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10% 정도는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순간이기 때문에 10%지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50% 이상 알고 있는 거죠 스스로도.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래서 뭐랄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거는 고쳐야 되는 뭔가라고 해야 될지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물건 말고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백화점 가는 거를 정말 싫어해요.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거든요. 오프라인 쇼핑도 별로 안 좋아하고 여행을 갔을 때도 저는 쇼핑을 거의 안 할 정도로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엄청 좋고 즐거운 경험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성원 씨는 오프라인 쇼핑 좋아하세요?
저는 오프라인 쇼핑을 고르라면 오프라인 쇼핑을 훨씬 선호해요. 네, 온라인으로 요즘엔 더 많이 사긴 하는데 오프라인 쇼핑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과정 때문에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은 되게 잘 사도 잘 썼다라는 기억만 남는 물건이 있고 어떤 물건은 거기 사러 갈 때 어떤 날씨하고 뭐 같이 있을 때 뭐 했던 얘기들 그리고 그걸 사면서 했던 대화들, 그 안에 가게의 어떤 분위기, 점원의 어떤 멘트들 그런 것까지 다 기억에 남는 물건도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 물건들이라 그래서 오프라인을 선호해요. 온라인은 잘 샀네, 네, 잘 쓰고 있어. 네, 이거라면은
제일 좋았던 오프라인 쇼핑 경험은 어떤 거였어요?
지금 쓰고 있는 안경 샀을 때가 자주 기억에 남아요. 브랜드가 버디 옵티컬이라는 그냥 일본 브랜드였는데 마침 오사카에 그 안경 스튜디오가 있다라는 걸 그냥 찾아서 한번 가봤어요.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긴 샵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게 아니라 그 디자인 하시는 분의 사무실 겸 쇼룸 같은 데였는데 간판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애먹어서 찾아서 그냥 올라갔는데 디자인 하신 분이 너무 유쾌한
아, 그 안경을 디자인하는 분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네. 근데 그분도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국인인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라는 좀 놀라운 플러스 이제 그러니까 더 기분 좋게 이렇게 뭐 농담도 하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결국 지금 쓰는 안경을 샀는데 그 순간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찾아갔던 과정 마침 또 그분이 너무 반겨주고 너무 이것도 써봐라 저것도 써봐라 뭐 이거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는 뭐 뭔가인데 뭐 하는 설명도 해주고 그런 게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자주 네, 그때 재밌었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생산자한테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경험이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니니까
저희도 디자인 하신 분만 거기 있을 줄 몰랐어요. 네. 네, 뭔가의 점원이 있거나 했는데 아무도 없고 그 디자인 하신 분만 있더라고요. 뭐 항상 오래 기억에 남는 거는 의외로 재밌었던 기대 안 했는데 뭔가가 있었던 것들인 것 같아요. 간혹 뭐 그런 딱히 그 물건 자체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구입을 해서 그걸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돼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뭐 메일이 됐든 전화가 됐든 했는데 너무 예상외로 친절하게 그렇게 했을 때는 만난 적은 없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경험이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옛날 지금은 아마존이 그러지 않는데 한창 이제 성장할 때 아마존에서 제가 LP를 많이 샀거든요. 열었더니 긁혀있거나 아니면 휘어있거나 그런 경우에 그냥 보내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항상 오는 답변이 똑같아요. 하나 새로 보내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기부를 하든지 갖든지 해라라는 그 폼의 양식으로 메일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그게 친절하고 고맙게 느껴졌는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걸 내가 계속 문제가 있을 때 보내는 게 너무 예민한 사람으로 아니 거기 괜히 기부라는 단어가 껴있으니까 네. 기부할 데가 어딨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갖게 되는 건데 두 개를 그러면 이걸 계속 보내는 게 맞나? 그냥 좀 어지간하면 그냥 참고 쓰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처럼 되는 것도 그러니까 그 모든 온라인 서비스의 어떤 숙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디까지 친절하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거는 좋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좀 약간 신경 쓰였어요.
그 아마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제가 그 아틀란틱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온라인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서 네. 아마존 같은 웹사이트들이 많이 생기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가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이 옵션, 수많은 옵션과 이 정보를 잘 살피고 하다 보면은 네. 이 옵션 중에서 내가 적절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네. 그리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끝없는 옵션을 네. 고려할 수 있다는 네.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느낌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기사였어요.
뭐 오히려 일정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허상이면 또 어떤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물건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고 그게 어떤 부품이 쓰였고까지 나아가면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너무 많이 시간을 쓰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허상, 자기 만족적인 허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물건에 따라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정보가 너무 많아졌어요.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스텝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물건과의 비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리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재원들을 너무 쉽게 알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보다 물건을 사는데 쓰는 시간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보들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인생에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이 훨씬 단순한 면이 있었죠. 뭐가 유명하다더라라고 하면은 그걸 사고 이런 때도 있었잖아요. 왜냐면 알 길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소비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된 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그게 네. 과연 인생에서 좀 가치가 있나라고 하면은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죠.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도 네. 불균형이 있잖아요. 네. 그 생산자가 다 아는 거를 소비자가 100% 절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슨 뭐 노동 착취 로 네. 만들어진 것인지 네. 이런 것까지는 소비자가 정말 조사를 많이 하면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뭐, 못한 경우도 뭐
대부분
많고.
그런 건 못하죠. 소비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지금 현 사회를 봤을 때 네. 내가 생각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현명한 소비의 네. 어질고 네. 뭐 남한테도 좋은 그런 소비를 한다와 의미로 생각을 했을 때 네. 그게 그거야말로 더 어렵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고 있어요. 맞다고 생각한 게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게, 그건 보통 과학에서 기본이지만 소비에서까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정보가 단순히 물건에 대한 정보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물건의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까지도 이제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뭐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의 준비냐면 이런 거예요. 알고 보니 네가 샀던 게 되게 좋은 뭐 원료로 뭔가 만들었다고 생각한 게 사실 알고 보니 아니더라, 완전 반대더라, 혹은 네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고 있던 뭔가가 알고 보니 아니더라, 이런 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 발짝 더 앞서가서 이것도 나중에 그런 기사가 나와도 너무 놀라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의 준비까지 하고 했어요. 결국 되게 뭐 회의적인 태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걸 신경을 그러면은 아예 안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니까 생각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건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 그걸 최대한 신경을 쓰는 게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케팅도 저는 조심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린워싱인데, 그린워싱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마케팅하는 위장 환경주의인데, 뭐 일부 과정만 부각시켜서 이게 친환경이다, 지속 가능하다 라고 마케팅하는 거.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주의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왜냐면 이게 수치화 돼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지 않으면은 좀 안 믿는 편이고 그리고 그 뭐 불매운동 여러 문제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기사 좀 찾아보고 웬만하면 안 사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정보를 찾아야지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근데 그 정보는 계속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계속 그걸 어느 정도 신경 쓰면서 살려면은 트래킹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그게 어려운 문제 같은데, 또 마냥 어렵으니까 난 이거 신경 안 쓸래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상관관계가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초, 중, 고등학교 때 거의 또 제가 받는 용돈의 한 90% 이상을 영화를 보거나 CD를 사거나 잡지를 사거나 그 세 개의 배분에서 썼었는데, 비디오 가게가 그때는 굉장히 흥행한 산업이어서 제가 사는데도 부근에만도 해도 한 6군데 있어서 계속 그 6군데를 돌면서 뭐 어디에는 어떤 영화가 있는데 어디에는 어떤 영화가 없고, 정보도 친구들끼리 교환하고 그렇게 계속 영화를 보던 중에 이제 비디오 가게도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비디오를 빌릴 때 2,000원이었어요. 되게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초등학교 중학생한테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1,000원으로 내려가고, 1,500원, 1,000원.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그 고민을 했던 게 300원인 데가 등장했을 때였어요.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라서. 근데 문득 이게 300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300원인데 가면은 1,000원에 빌리던 거 3개 빌릴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들었던 공포감은 그거였어요. 이러다가 다 망해서 비디오 빌릴 수 있는 데가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공포감이 그렇게 컸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걸 얼마에 빌리는 게 나도 그냥 부담할 수 있는 정도고 이 사람들도 계속 비디오 가격이 안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금액인지를 했을 때 그때 제 나름대로 뭐 특별한 계산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예전에 한 1,000원 정도? 면은 나도 조금 이제 무리를 해서 빌릴 수 있고 이 사람들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가격 아닐까? 비디오 하나에 그때 당시로 제가 알기로 2만 원 뭐 만 얼마 이랬으니까 원가가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천 원인데 가서만 계속 빌렸었어요.
정말 이거는 진짜 현명한 소비인 것 같아요.
좀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그 나이 때 그랬다는 게 저도 신기하긴 한데 복잡한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 이게 다 없어지면은 결국 내가 비디오를 빌릴 수 있는 데가 없어지는데? 라는 공포감 때문이었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생산자를 고려한다라는 게 결국 그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싼 거를 찾고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남들이 많이 쓰는 거를 그냥 따라서 산다거나 뭐 그런지 않는 데서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그 뒤로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물건을 사는 게 내 만족이 1차인데 그걸 만족했다라고 하면은 그 물건이 계속 나와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게 안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다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네. 절대 안 사는 거
절대 안 사는 거 지갑이 있었어요.
왜요?
그거 좀 이상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갑이라는 물건 자체가 뭐 설명을 하자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네. 왜 이상한 물건이냐면은 돈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그 행위를 하는 건 되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뚱뚱한 거랑 뚱뚱해 보이는 건 다른 문제. 네, 뚱뚱해 보일 필요까지는 없진 않나. 그것처럼 돈은 뭐 돈이 없으니까 돈이 항상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걸 뭐 이렇게 막 애지중지 그런 데 담아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민망했어요. 그리고 일단 네. 몇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돈이 없을 때잖아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20대 때 돈이 있어 보여 뭐 한 현금 5만 원 가지고 있거나 3만 원 가지고 있거나 만 원 가지고 있거나 근데 지갑은 대부분 뭐 되게 싸지 않은 이상 그거보다 비싸잖아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10만 원짜리 지갑에 2만 원이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지? 소용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개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돈을 담는 그릇이 돈보다 큰 게 너무 이상하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이상한 지점이 너무 많았어요. 지갑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저는 돈 절대 안 쓰는 거는 앞으로도 안 쓸 거는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에는 돈 안 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실제로 회사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어준다고 했을 때도 네. 그때 제가 가격을 보니까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만 원이었고 네. 비즈니스 클래스는 주로 한 5배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이었어요. 8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8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월급보다도 몇 배에 달하는 돈인데 십몇 시간짜리 비행에 내가 이거를 쓴다는 게 좀 네.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그 돈을 회사에서 내준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를 쓰는 게 다섯 배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제로 이 비행 경험이 돈에 비례해서 다섯 배가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지불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아, 난 앞으로도 여기에 돈을 쓸 일이 없겠구나.
사람마다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그런 게 좀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네. 이거를 충분히 뭐 살거나 쓸 수 있어도 나는 여기에는 돈 못 쓰겠어 하는 네. 것들이 각자 다르게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힘들 때가 그런 게 있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진짜 싫어하는 거를 하거나 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진짜 힘든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힘들어요.
제가 평생 약간 안 사는 물건 중에 하나가 자동차였어요. 전 심지어 제주도에서 살 때도 차를 안 샀었거든요. 뭐 차를 운전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를 갖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덩어리가 크고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관리를 전혀 하고 싶지가 않고 제가 아까 로고가 있는 옷을 못 산다 그랬잖아요. 그
근데 차는
차는 로고가 그
로고가
자체잖아요. 일단 아 저로서는 진짜 누가 준다고 해도 준다고 하면은 그냥 뭐 필요할 때 그냥 쓰는 정도인데 그 정도의 금액을 주는 건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일을 하면서 차가
사야 되는
필요해진
상황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기니까.
계속 물건도 같이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게. 저는 제가 합리적인 소비자라는 단어로 저를 치환을 해본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뭐 비교를 잘 해가면서 최선의 선택을 잘 하는 트레이닝이 스스로 돼 있다? 그 정도의 어떤 생각을 하는데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20, 30대하고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20, 30대에 저는 합리적인 소비를 거의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자칫 오돌이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음반도 어떨 때는 자켓이 예뻐서 들어보지도 않은데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도 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데더 시간을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듯이. 그러니까 마냥 합리적이나 혹은 뭐 현명함에 매몰되면은 계속해서 체크리스트적인 사람
맞아요,
네,
맞아요.
밖에 안 돼서 현명한
그쵸.
소비자가 되는 거는 네, 현명한 소비를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젊을 때
맞아요,
실수는 네,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맞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에 대해서 알려면 안 좋은 거를 안 경험해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마냥 현명한이라는 데에 너무 이렇게 베네핏에만 집중을 하는 거는 저는 현명함으로 오히려 멀어지는
네네네.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소비를 하고 내가 어떤 걸 소비를 했을 때 내가 잘 소비했다고 느끼는 게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간하고 돈처럼 그걸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뭐 실수들이나 뭐 후회가 되는 소비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어떤 소비를 해야지 후회하지 않고 즐겁고 잘 샀다고 생각하는지를 점점 더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명한 소비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정의는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디로 이제 결론이 났냐면은 아까 살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사람, 시간, 돈, 건강, 뭐 사회적 성취 이 범위 하위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사람마다 랭킹이 아깝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아 씨는 그중에서 뭐예요? 랭킹 매길 수 있어요?
아, 너무 어려운데? 잠깐, 근데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건강, 사람, 시간, 돈, 그리고 사회적 성취는 제일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건 오히려 뭐, 저희 집 고양이 제일 우선순위 있지
뭐큰 범위에서 그것도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중요한 게
않을까.
여기는 어떤 생명체라고 하죠.
네네네.
뭐
네네. 네,
가족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사람, 시간, 돈, 건강, 사회적 성취 이런 순위거든요. 랭킹이. 그래서 모든 소비가 그걸 기준으로 좀 많이 결정하거나 아니면 배분을 하거나 해요. 그냥 자기가 뭘 제일 최상위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시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돈으로 살수 없는 중요한 거를 사는 게 결국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이번 기회에 현명한 소비란 뭘까라고 했을 때 내리는 결론이에요.
오늘은 성원 씨랑 얘기 나누면서 오히려 제가 그 전에는 좀더 많이 말하는 입장이었다면은 성원 씨의 얘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애쉬드 홍보 한번 하실래요? 여기 오시면은 제가 이제 샷아웃 한 번씩 지금 다 독려하고 있는데 애쉬드 샷아웃 한번.
네, 아까 제가 크루츠 사워 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크루츠 사워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예요. 과일을 기반으로 좀 새로운 형식의 바, 술을 즐기는 공간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레시피 플러스 공간이고요. 그래서 좀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계시면은 한번 오시면은 뭐 실망하시진 않을 거.
삼각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가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